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을 듣는 종들에게 성령의 비추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증거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우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도 없었던 시절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라도 나에게나 우리 집에 편지나 엽서를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설레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우편 배달부를 맞이했지만 그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소식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때로는 도외지에 나가 살던 아들이 급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어 달려오는 복음 전도자가 전해주는 소식은 예외 없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근본적인 탈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심방했는데 요즘에 방탈출 카페라는 카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은 카페라 도대체 방탈출 카페가 무슨 카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카페는 여러 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힌트를 가지고 뭐 열쇠로 열기도 하고 방을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카페, 방 탈출 카페 너무 유명해서 내년까지 예약이 가득 다 차있는 그런 카페가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방에서 이렇게 탈출하면 아마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뭐 2만 8천인가 준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물론 구치소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이번 8.15 사면 명단에 들어가서 무죄 사면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 참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범죄한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의가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해들은 소식 중에 많은 좋은 소식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도 울림과 감동을 계속 주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가면 그 감동은 점점 줄어드는 법이지 그 감동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표현했던 바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가면 갈수록 기쁨과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여러 차례 간절히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곧바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라 할 수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과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 복음이 주어진 이래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 역사가 끊어져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복음 증거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사람들은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사실을 두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다름 아닌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전한 것,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16절 한절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표현해서 믿음과 순종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실은 제가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이 말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으로 이 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렵게 판단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율법에 순종하느냐를 보시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가?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삶을 좀 의미 있게 고상하게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 삶의 자아실현의 거침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조리 있는 사고를 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현인들은 복음은 세상 학문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또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생들이 신음하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입니다. 삶이 어그러지고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180도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는 나중에는 내가 왜 그처럼 정신없는 삶을 살았을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자신에게는 매우 낯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혹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았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자처하긴 했지만 정작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런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복음을 많이 전해 들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듣지 않은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어떻게 복음에 반응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는가 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 너다섯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졸지 않고 다른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처음부터 한 너다섯 번만 들어도 저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흐리멍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 보면요. 시종일관 말씀에 느슨한 자세를 보여요. 뭐 다소 좀 듣다가 좀 졸다가 뭐 깼다가 이러지 말씀을 깨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죠, 그죠?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볼 때 얼마나 집중해서 영화를 봅니까? 아까 제가 방탈출 카페 이야기했는데 그 방탈출 카페에 들어가서 느슨하게 탈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문을 읽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쇠를 풀어서 나오려고 하지 느슨하게 거기서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선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 설명회, 청문회, 기자회견, 법정 토론 다 무슨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은 여러분들 말을 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게 없는데 뭘 말하겠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왜 뭐라고 진술을 못합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 구역 모임 안에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지루해야 할까요? 그 상황 안에서 그 내용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의 깊게 듣기만 하면 다 믿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다고 그 들음이 항상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 아니고는 그 들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획기적인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신비로운 꿈과 환상을 한번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에서 나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찬양집회를 참여했고 찬양집회를 인도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막 정말로 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을 몇 번 받으면 믿음 생활을 지속하느냐 하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으로부터 생기지 않고 꿈과 환상이나 획기적인 기적으로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겼다면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보다 꿈과 환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나요? 왜 근데 못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들음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 혹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과 관계된 것이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된 것이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요즘에 온갖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음악들, 영화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왜 우리가 여기 나오죠?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현장은 이 공간은 아니겠으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나 듣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과 정보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표현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이 말은 뭐 구약 백성들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구약의 상황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마음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요. 왜? 그분이 선지자니까. 또 모든 구약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높이지 않는 설교는 그것은 50점도 안 됩니다. 안소니 버제스는 그리스도를 전혀 설교하지 않는 것이나 절반이나 불완전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똑같이 불경건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나 절반이나 불완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쌤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채 형통과 성공의 비결, 부부관계 회복, 그 다음에 뭐 잘 사는 법, 참 잘 법, 뭐 이런 것들, 철학과 형이 사업과 관계된 고상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공예배 강단에서 교수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말하는 것을 설교로 대신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되는가?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열 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집에 나올 때는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런 찬송도 있죠. 뭘 기도합니까? 닿지 않도록? 물론 그 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집을 나설 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왓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경건한 열망을 지녀야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배우겠다는 유순한 태도를 가지고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라고 권면했어요.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아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의 그냥 귀를 긁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설교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은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라고 말했는데 그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이 말은 문자대로 하면 그분을 꼭 붙잡고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하려면 말씀의 조언과 경책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순종적인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죠. 뭐라고 말하면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뭐 왜 저만 뭐 이런 식의 마음, 이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를 배웠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도하라. 저도 말씀이 잘 안 풀릴 때, 어제도 그랬지만 뭐 말씀이 풀릴 때가 몇 번이나 있나요 사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면 토요일 밤이나 주일 새벽에 임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풀리지 않을 때 특별히 말씀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들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라. 설교를 듣고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강구했습니다. 열 번째로 들은 말씀에 익숙해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듣고 가면서 차 안에서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니? 구역 모임 방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질문지 같은 거 가지고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여섯 가지죠. 그죠? 월요일에 1, 화요일에 2, 수요일에 3번 질문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또 구역장 인도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약 신학자가 더글러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신학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예요. 그분은 자녀가 8명이고 12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뭐 끌어오르고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삶으로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거의 다 아이비리그에 다 들어가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구약신학을 전공한 김성진 교수님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 집에 한번 가겠다고 제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수님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십니까? 금요일 한번 우리 집에 와보라. 그래서 금요일 날 갔더니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고받고 토론하고 아이 손들고 대답하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지는 방식입니다. 성경도 꼼꼼히 읽으세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 열매가 떨어질 수 있도록 가지를 흔들라. 감나무 흔들어 보였어요? 그처럼 한 구절 딱 읽고 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뭐 읽어낼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의 변명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듣지 못했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은 수사적 질문이죠. 또 들었지 그 말이죠. 너희들 전에 들었지.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혼돈을 좀 줄 수 있죠. 그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은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사실은 그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뜻은 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 안 들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들었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을 잘 아시죠?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은 피조세계를 찬양하고 있고 7절부터 끝절까지는 율법, 토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피조세계, 뒷부분은 토라, 율법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을 찬양하는 1편과 피조세계를 찬양하는 8편이 하나로 묶어진 형태가 바로 19편입니다. 시편에서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을 시편 기자는 밝은 태양의 이미지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 그 열기에 피할 피조물이 없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런데 율법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를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솜씨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늘과 궁창도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노래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하늘과 궁창, 낮과 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고 인간에게 지식을 계시한다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한다. 여러분, 날이 무슨 인격입니까? 밤이 무슨 인격인가요? 뭘 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죠? 어제의 연장으로서의 오늘이죠? 어제는 어떤 날입니까? 그자의 연장으로서의 어제죠? 그제는 어떤 날입니까? 엊그제 연장으로서의 그제죠, 그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날을 여신 그 날로부터 연결된 날로서의 오늘이죠. 성경이 말하는 오늘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면에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마치 전해주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메신저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낮과 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모종의 지식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뭘 그럼 전했겠어요? 작품은 작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피조물이라는 것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폰라드라는 신학자가 세상은 벙어리가 아니다.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작품에 작가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음악 작품에, 미술 작품에, 문학 작품에 작가의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물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학문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 과학이 가능하고 지구의 생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생물이 가능하고 이 세상을 수학적으로 공간과 시간으로 배열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학문이 가능합니까? 탐구의 대상이 없는데, 탐구의 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탐구 활동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세상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죠? 지난주에 이난규 교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이 시대 가장 유명한 지성인 그 교수님이 이름이 뭐죠? 예? 잘 안 들리네 저거. 디어? 이어령 말고 이나 교수님 그 조던 피터슨. 예. 제가 그 이름을 안 까먹으려 그랬는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 시대 가장 유명한 지성인 유튜브 뭐 채널 구독자가 뭐 500만 뭐 이 정도 되는 이분이 그분이 본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두렵다. 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만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좀 전공 공부한다고 해서 뭐 그게 상당한 학문적 뭐 어떤 수준에 있어서 뭐 그것 좀 알면 뭐 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교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거꾸로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제도, 성막제도, 안식년제도, 희년제도와 같은 복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를 했지만 신명기 32장은 31장에 이어 이스라엘의 부정적 전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소개하는 중에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깁니다. 돈이다, 젊음이다, 이게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 세상 어느 남편이 사랑 아내를 이웃과 나눠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참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들과 연합되어 놀아나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내 질투를 일으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경륜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물어 이방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던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놀리시기 위함인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시기 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밥을 안 먹잖아요. 밥을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밥을 이렇게 퍼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했다가 혹은 다른 형제에게 주려고 합니다. 먹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갖다 주면 받아 먹죠. 그죠? 시기심을 이용해서 받아 먹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기자가 언급한 바대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염두에 둔 약속이 아니죠. 모든 보편적인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그릇되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두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 형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고로 갔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벌였던 그 천국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누리지 못했던 구원을 이방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나도 누리지 못한 이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 누려? 이러면서 아마 시기심이 발동될 것입니다. 본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에베소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을 연출시켜서 그들로 시인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 65장 1절 2절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대학 나와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물론 아니지만 성경을 유익히 잘 보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는가? 그 의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 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구해야 듣는 분이 아니세요. 강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찾아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기 전에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또 구해야 되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찾고 구할 수 있는 영적 동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뚝발이 무비보세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서 색출당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은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찾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았는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모압 여인 룻,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이런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21절 말씀대로 종일 손을 펴시고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리로 돌아오라, 이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역사예요. 또 지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나타났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었느냐? 울고 탄식하시기도 했고 그야말로 손을 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나중에는 두 팔을 벌려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한사코 뿌리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주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에 놓여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신뢰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에 이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율법이 의도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자기 의를 더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깨닫죠?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죠? 나이 들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참 저 총기는 어디 갔고 나중에는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가 누구냐고 막 이렇게 이 치매가 걸려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오히려 왜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이 혈통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무관한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 중에 더 크고 강한 민족 중에 왜 작은 민족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선택했다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알리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인들의 불신앙을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태양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율법을 그들에게 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일 돌아오라고 두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너 안 되지 절망하지 마 나에게 와 그러니까 안 되지 나한테 오라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안 안기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심기일전 해가지고 내 삶을 또 한번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작정하고 또 해봅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당연히 실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기초에서만 동력이 생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 복음의 토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믿어야 될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아, 그냥 그렇나요? 아, 그런 말씀입니까? 아, 예. 그러고 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왓슨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왜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았는가?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의 원인을 이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자꾸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안 택해 놓으시고 왜 저한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과 예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 내가 믿나이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이 신실치 못한 분이다.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선택해놓고 저렇게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가? 오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체크하기 위해서 심판하셨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로 시인하게 해서 결국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그걸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고 따라서 탓을 한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탓해야 된다. 그 사실 꼭 기억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성해달라고 강구하는 자세와 태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왕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복음의 기수를 돌려 이방 사람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믿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둥과 토대와 근거와 기초가 되어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단지 지식적 믿음, 역사적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단순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구약 역사 가운데 펼쳐가신 의도와 목적과 그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